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또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바울을 환영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고민을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이시여, 형제여, 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당신이 여기에 온 지 벌써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만 명의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바울이 그 각 처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고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 라고 말한 그 바울의 말을 여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관습을 깨뜨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아예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 한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마도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선교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바울이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 구호품보다도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할까,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를 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면으로 그 문제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바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그 장로들조차 그리고 바울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율법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네가 율법의 결례를 행하라. 결례라는 말은 이방인 땅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거룩한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7일 동안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내가 결례 행사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치루하라.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 바울은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너의 말을 듣고 너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근데 마침 우리에게는 서원을 하고 서원이 끝나는 사람 네 명이 있는데 그 네 사람과 같이 이 일을 행사하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데 과거에 내게 베풀어진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의 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 내가 40일 동안 아니면 앞으로 내가 100일 동안 나름대로 날짜를 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또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내게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제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고 제가 40일 작정 기도일을 하겠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분도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천일 동안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정하는 작정,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나면은 결례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나실인의 서약을, 서원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례의식을 마침으로 나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마침 여기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저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도록 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를, 너는 네 사람과 함께 충실하게 율법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율법이 명령한 대로 자비롭게 다른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대주니 너를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이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끝난 사람들의 머리값을 대주고 자기의 정결의식을 마치고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의 인간적인 방법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다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일은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던 그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그때에 바울이 결례의식을 끝내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드로비모를 피우고 막 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모빈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안쪽 지성소까지 들어갔구나. 이거는 정말 유대교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형에 합당한 죄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제대로 잡았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제 죽은 몫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자를 보십시오. 세계 온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이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구역인 지성소까지 저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놈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오순절에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고 아예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세 율법의 이단자다,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바울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데서부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잡아서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미 일찍이 성령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성령님이 나를 잡을 것이다, 결박된다, 옥에 갇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랬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저들에게 새로 출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교회를 가질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장로들의 제의에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막 성경이 답을 주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에 벌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들은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입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구원을 제대로 선포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도 결례를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줄 알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 안에 이방인은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경계를 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여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벽을 넘지 마시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그 벽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을 데리고 간 바울도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당국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 잡은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 것을 관대에게 봐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때리고 막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과 군대들을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류하면서 그에게 있는 바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정체를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네가 왜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에게 맞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이 바울이 지은 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해보시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울을 체포해서 저 영내로 데려가라.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 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하도 폭동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성전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없이하라, 그를 없이하라, 그를 죽여라, 죽여라, 사람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당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도 모릅니다. 지금 율법에 빠진 이 바울을, 율법에 빠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를 없이하소서, 그를 없이하소서. 그러나 이 천부장이 그렇게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층의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2층의 계단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잘하는 것을 보고 지식인인 줄 알고 이 천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에 존중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데서 연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그 2층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율법에 미친 자였습니다. 나는 율법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열심인 나머지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의 부활을 왜 그런 것을 믿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인 스데반, 그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체포권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는 일을 했던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인 나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내가 다메섹 길을 가는데 하늘이 열리고 휘황찬란한 빛이 내게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을 때 나는 멘붕이 빠졌습니다. 멘탈 붕괴입니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파산입니다.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지식과 경험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것은 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울부짖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예수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이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율법을, 사실 율법은 예수께로 오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아주 그 잘 알지 못하면서 인도하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다가 예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전통이나 문자나 무슨 명령 그런 것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바울서신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것을 즐겁게 체포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바울은 매인 몸이 되고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그 황제들과 그 주류 사회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로마 성 밖에서 그 60대의 그 늙은 나이에 그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보통 에버러지의 삶, 인생이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럭저럭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고의 기여하는 내 인생이 되겠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헐뜯고 그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그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나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도곡동의 그 펠리스 타워,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워에서 50대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자분은 목매여 죽었고 남편이 병원에 갔다 와서 보았더니 아내가 죽으니까 너무 그 실망한 나머지, 좌절한 나머지 자기는 그 창문에 뛰어내려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남편이 뉴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그 근육이 마비되어서 인간구실 하지 못하니까 아내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50대 중반도 안 되는 나이에 정말 우울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 아내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몸의 병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뛰어내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소망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밝은 것, 저 천국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문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그와 같은 질병에 빠져버리면 오직 실망과 좌절과 나는 끝났다라는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기도하라고 그래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여러분이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기도는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성경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막 욥의 고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내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질병이 임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마침내에는 막 천국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우리 주님만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에를 바라보는 삶, quality of life라고 하죠. 요즘 무학에서는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사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Better life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정말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이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